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7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근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성경 좀 넘어가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근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차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2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이 아사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이 아사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사셀 제사처럼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씻었는지 명확하게 이 아사셀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실제로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지식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추어도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죽어버리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질 못해요. 반면에 아무것도 몰라도 때론 성경을 잘 찾지도 못해도 복음을 전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인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과 또 이 복음의 열매, 전도하는 삶과 전도의 열매를 둘을 나누어서 보면 어느 것이 더 귀하냐? 전도하는 삶이 귀하냐? 아니면은 전도의 열매가 귀하냐? 이걸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전도의 어떤 열매가 귀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삶 자체가 이제 귀한 것이거든요. 때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다 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면은 야 내가 전도해도 구원 받는 열매도 안 일어나는데 전도하면 뭐해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건 전도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낙심하게 되어지고 마음에서 이제 이 전도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초점은 전도의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열매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전도하는 삶을 살았던 그 선지자와 또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었던 선지자, 두 선지자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결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 니느웨라는 성은 큰 도성이기 때문에 사흘 길을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사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길만 가요. 하루 길 정도 가서 전도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근데 하루 길을 가서 외쳤는데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다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말해서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얻은 거죠.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외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삶이 가치가 없느냐? 아니요. 성경의 선지자들을 분류할 때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대선지에 속합니다. 요나는 소선지자에게 속하는 거예요. 열매를 따지자면은 요나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열매가 일어났지만은 전도하는 삶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훨씬 더 귀한 선지자인 거예요. 열매는 안 일어났지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것은 많은 지식을 알고 전도를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는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성경 공부를 합시다는 그 종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원래 이제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야, 우리가 뭘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실버 모임에 이렇게 가니까 오후에 이제 실버 모임을 갔는데 거기 새로운 분들이 여러 분 오셨더라고요. 야, 이렇게 가정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면 참 좋겠다. 또 제가 양천교회 연모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정 집회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야, 그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정 집회를 계속 대전도 집회 전까지 해 나가면 좋겠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실버 회장 이명재 형제님 간증하실 때 100군데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100군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00군데, 200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몇 군데예요? 예, 100군데만이 아닙니다. 보면은 저희들 전도 조장, 부조장 이렇게 모이면 주일학교까지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까지 또 학생의 교사들까지 청년의 전도조까지 다 이렇게 모이면은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전도조장, 부조장들이 있어요. 그 요즘은 우리가 전도조장들하고 이렇게 부조장들 같이, 전도조가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미 우리가 가정집회를 이제 시작했었는데,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전도조장이 부인 자매님이 이제 전도조장인 팀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인 자매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정집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한 곳에서만 집회를 해도 120군데 집회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 지휘하는 이영재님이 가정집회를 하려고 전단지를 뿌리려고 보니까 우리 집 주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어쩌지? 그 사람들이 오면은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집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압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직접 하세요. 아니 누가 온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보면은 직접 복음 전하면 되죠. 제가 25살에 이제 전도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5살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한참 어린 나이죠. 누가 이야기해도 한참 뛰놀 나이에 이렇게 복음 위해 살았다고 하는데, 요즘 같으면은 제 나이 때 보면은 IYF에 이제 한참 활동하고 또 IYF에 이제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그때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경상북도 영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에 어떤 부인 한 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부인 한 분이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에 이제 나오고 또 남편도 이제 교회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찾아가서 교제를 하러 이렇게 몇 번 갔었는데, 저는 재나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제가 처음 만나봤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냐면은 내가 끼어들어서 말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가서 이제 한 시간 있다가 이제 오면은 그 부인이 50분 이야기하고 나는 10분 이야기하고 오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분이 말을 시작했다고 하면은 내가 옆에 끼어들어가지고 말할 틈을 안 줄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 10분도, 그 부인이 50분 이야기하고 제가 10분 이야기하는데 그 10분도 온전한 10분이 아니고 50분 자기가 다다다다다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려면은 이것 좀 드시면서 하세요 하면서, 그 뭐 드시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할 이야기 못하고 그냥 몇 마디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번에 갈 때는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해. 지난번에 50분 동안 막 그 이야기를 한 이야기의 허점에 이런 허점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딱 가요. 가면 또 이 부인이 또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고 오는 거예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에는 아예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러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비우고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압니까?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은 언제까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나 보자. 그래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들으러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바닥나겠지. 그래 이제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나중에 이 부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구원받고 참 재밌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러 왔는데 자기가 50분 동안 막 떠들고 나는 할 이야기도 별로 못하고 기회도 안 주고 나는 그냥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그 부인이 이긴 거잖아요. 그죠? 왜? 나는 할 이야기도 못하고 자기는 자기 이야기 다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전도사님이 가고 나면 이상하게 자기가 졌다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앞에서는 이겼는데. 물론 저도 가서 졌다는 마음은 하나도 안 들었죠, 보면은. 재밌는 게 그렇더라.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전도해가 되겠나? 실컷 이 사람만 떠들고 난 이야기 할 이야기 제대로 못하고, 막 이 사람은 성경 펴서 막 이야기해. 나는 성경도 제대로 못 찾고 이래가 전도해 되겠나? 아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치고 나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돌려보내고 나면 졌다 하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부인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남편이 이제 남편에게 전도하니까 남편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구분 못하겠다. 내 친구가 목사인데 만약에 너희 교회 전도사님하고 내 친구 목사하고 둘이 붙여가지고 누가 옳은지 그래가지고 판결 나면은 내가 그러면은 믿을까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이 남편 친구가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생각할 때 자기 친구는 서울에서 있는 목사고 저는요 경상북도 영주 시골에 있는 그것도 이제 사역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전도사고 아직 잉크도 안 말았을 정도로 이제 새파란 이제 전도사니까 이 둘이 붙여놓으면은 서울에 있는 자기 친구 목사가 이 전도사를 박살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와서 우리 남편이 구원을 안 받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딴 이야기나 합니다 하면서 자기 친구 목사하고 저하고 붙여가지고 누가 옳은지 판결 나면 자기가 그쪽 따르겠다고 하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좋습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하십시오. 만나지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남편이 좋다고 이제 서울에 있는 자기 친구 목사를 불러내렸어요. 그 목사 이제 성함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배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자매 집에서 언니 이제 부부 구원받은 언니 부부 부르고 구원 안 받은 자기 남편 부르고 남편 친구 배 목사님 부르고 저를 부르고 딱 불러서 이제 앉았어요. 남편은 생각하기를 시골 전도사가 뭘 알겠어. 내 친구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의기양양하게 탁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 우리아를 죽였는데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면서 다윗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상천외한 대답을 했어요. 거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뻔뻔하다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제 당신은 이제 졌다 이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윗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뻔뻔스럽게 죄를 지어놓고 죄가 없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고 있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다윗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뻔뻔스럽다고 이야기하냐 이러고 있는데 옆에 그 언니 자매가 구원받은 언니 자매가 보고 있다가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이분이 나서가지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걸 뻔뻔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면서 내가 예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나도 내가 늘 죄인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 보니까 나도 이렇게 의인되어서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게 이제 게임 끝났죠,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책이 100만 권 이상 팔렸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목사들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책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느냐 의인이냐 그 측면만을 보지 말고 말로는 이제 죄 없다 의인이라고 다 말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참 신기한 것은 행위에서 못 벗어납니다. 행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것은 이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행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정확치 않은 사람은 이론과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로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행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죄 없다, 죄 없다,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참 많은 부분에 행위에 매여 있느냐 아니면 행위에서 벗어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선을 긋고 정확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집 나간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탕자 이야기 속에도 보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참게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아버지는 그를 향해 뭐라고 하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죄에서만 벗어나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행위에서 벗어나 있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는가 여러분 복음 안에는 우리 죄에서만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6장에서는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16장에서는 레위기 4장에서 나오는 개개인의 어떤 죄를 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예물로 삼아서 속죄제를 드리던 그 제사와 과정은 같지만은 좀 더 자세하게 이 아사셀 제사라는 걸 통해서 이 속죄 제사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말은 내어 놓는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어 보낸다, 내어 놓는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제사인데 왜 성경에서 이 레위기 성경에서 아사셀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아사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씻는 이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레위기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근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했습니다. 자, 이 두 염소를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똑같은 염소가 정한 이 염소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마리를 뽑아서 아사셀을 위하여서 하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제비 뽑은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제 예물로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죄제사를 드리는 이제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성막에서 속죄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모든 백성을 위해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오직 대제사장 혼자서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리는 동안은 아무도 그 이제 성소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아무도 그곳에 있어도 혼자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이 죄가 씻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는 정확하게 이 과정 속에 예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눈이 멀었거나 다리를 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이렇게 병든 예물은 예물로서 사용할 수 없고 흠이 없는 예물을 끌어다가 그 다음에 이 예물이 준비되어지면 두 번째는 안수해서 그 예물의 죄를 넘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예물을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다 바르고 온 회중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는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가서 이 피를 일곱 번 뿌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개개인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가서 일곱 번 뿌리는 예식을 행합니다. 16절에 이제 그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이같이 할 것이며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근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자 이렇게 지성소 안에까지 가서 그 다음 속죄소 위에 이 속죄소라는 것은 성막이 있으면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성소라는 곳이 또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성소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 안에 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있는 한마디로 뚜껑을 여기 보면은 속죄소라고 하는데 시온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속죄소 뚜껑은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그 뚜껑 위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뿌린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율법 돌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돌파는, 율법은 율법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율법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줘서 죄를 죄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의학에서 어떤 기계를 이렇게 연구하고 있냐면은 우리 피 속에 암을 전이시키는 암 전이세포가, 암에 걸린 사람은 암 전이세포가 있는데 이게 1억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세포 중에 수많은 것 가운데 1억분의 1 정도밖에 수치가 안 되는데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걸러내느냐, 이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이제 잘 개발되어지면 앞으로 피검사만 딱 하면은 여러분이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암 전이세포가 피 속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어디엔가 암이 있다고 해가지고 암을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간단하게 그냥 피검사만 한번 딱 해보면은 아, 당신 지금 암세포가 어딘가가 있다,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여러 방법으로 어떻게 그걸 걸러내느냐, 피 속에 흐르는 그 암 전이세포를 어떻게 걸러내서 그것만 이렇게 모아서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그 기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암을 쉽게 이제 발견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쉽게 깨달을 수 있지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저지르는 범죄는 깨달을 수 있는데 근본 죄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이제 방법이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딱 써보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가 이제 딱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앞에 딱 서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율법 돌판을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이제 넣고 그 위에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이제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속죄제 염소의 피를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행위에서 벗어나고 우리 행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씻었다가 아니라 이제 이 율법 행위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 인간이 율법 행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완벽하게 율법 돌판을 하나님 법궤에 넣고 뚜껑을 덮고 천사들로 지키게 하고 피가 뿌려져서 완벽하게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 돌판을 꺼내와서 백성들 앞에, 이 율법 돌판 앞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갖다 놓을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은 마음에서 그 돌판을 꺼내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율법 돌판은 실제로 율법을 꺼내올 수 없는데 생각 속에서만 사람들은 그 율법 돌판을 꺼내와서 그 율법 앞에 서는 거예요. 이미 율법 돌판은 우리 인간이 율법 행위에 매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덮어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사람들은 그 행위를, 율법 돌판을 자기 마음에 꺼내와서 그 행위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자, 옛날에는 야간 통행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법이 사라졌는데 그 법 아래 있을 때는 사람들은 통행금지법에 시간을 지켜야 되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 법 안에 매여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법에 매여서 안 삽니다. 여러분 그 법에 매여 삽니까? 아유 큰일 났다 지금 통행금지 시간이 됐는데 지금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 법에 안 매이죠. 그러면 그 법이 없으면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됩니까? 되지요? 안 됩니까? 되지요? 마음대로 돌아다닙니까? 밤 12시, 1시, 2시에 매일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아니 뭐가 내가 피로해서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걸 돌아 뭐 하려고 밤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겠어요. 자유롭단 말이에요. 내가 돌아다녀도 되고 안 돌아다녀도 되고 자유롭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율법 행위에 매여서 살지 않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라 이 율법 돌판을 완벽하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에도 매여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나 그 어떤 허물에도 그 어떤 죄에도 매여 살기를 원치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냥 네 편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히브리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했는데 여기에 모든 무거운 것에서 난 하조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혹 뭐라고요? 그리끼는 자 여러분 마음에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 끌이끼고 얽매기 쉬운 죄가 있죠? 있어요? 예, 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 이거 내가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 앞에도 드러낼 수 없는 내 마음에 끌이끼고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죄에 매여있지 말고 그 연약함에 매여있지 말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했습니까? 벗어버리고 뭐하라고 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했습니다. 자,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내가 저지르는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달려간다는 의미를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달려갈 때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넘어지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써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은요 좀 넘어질 듯 싶어도 달려가면 안 넘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경주하고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허물, 죄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지고는 못 달려갑니다.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선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우사인 볼트하고 달려가지고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분한테는 짐을 지우고 쌀을 한 가마를 지고 달려라 하고 여러분이 아마 빈몸으로 달려가면 웬만한 사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짐을 지고는 못 달려가죠. 우리에게 이렇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지고는 달려가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벗어버리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의사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나 해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제가 이런 이제 의사가 이제 환자들을 수술을 하다 보면은 요즘은 의사들이 막 환자들을 막 수술하고 뭐 이렇게 흉부 외과라든지 뭐 이런 데를 잘 지원을 안 하려고 한대요. 힘들고 막 늘 피만 져야 되고 이런 수술해야 되고 막 이런 쪽으로 과를 잘 선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과, 성형외과 뭐 이런 쪽을 이제 선호한대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는 의사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 의술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을 수술을 해봐야 의술이 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는데, 좀 숙달이 덜 돼가지고 실력이 좀 부족해서 이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수술을 했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죄책감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의사들이 이제 초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수술하는 환자가 다 죽으면은 의사 이제 초년에 죽으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대요. 나 때문에 이 사람 죽었던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수술했으면 이 환자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집도하는 바람에 이 사람 죽어서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래서 참 많은 의사들이 그 단계에서 다른 과로 이제 간대요. 그걸 못 넘어가지고 그걸 넘어야 수술하는 전문의가 이쪽으로 이제 간대요. 본인도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본인의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자기가 잘못해서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나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했더라면 이 사람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그 과정을 넘어야 되겠죠. 첫판부터 잘할 수 있는 의사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과 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해도 한 100명쯤 해봐야 이제 조금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된대요. 여러분 의술이라는 것이 안 해보고 늘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실력이 부족해서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법에서 그 책임을 안 물리는 거예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 잘못해서 사람 죽고 전부 다 살인죄가 적용될 것 같으면 누가 수술하려고 하고 누가 의사 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경주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달려갈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달려갈 길을 주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가는 길인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서두에 우리 찬송 지휘하는 이영재님이 아이고 거기에 이런저런 사람 올 텐데 전도사님을 초청하고 장로님을 초청해야 되겠다. 아니요. 본인이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행위도 이렇게 엉망이고 내가 형편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시 율법 돌판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이 율법 돌판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동안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내가 달려가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마음껏 일을 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지 내 연약함에 내 부족함에 내 행위에 매여 있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만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서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아사셀 제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아사셀 제사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 뿌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16절 레위기 16장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거부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사가 치러졌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이렇게 이제 속죄제사를 드리고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나님을 깨끗하게 했는데 그 다음 남은 아사셀 염소가 또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를 뭘 하냐면은 다시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다가 아론이 안수하는 일을 하고 또 죄를 넘기는 일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거부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했습니다. 자, 속죄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고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씻었는데 왜 또다시 이 아사셀 염소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또다시 아론이 아사셀 염소에다가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넘기고 그 다음 이 염소를 끌고 멀리 가서 무인증에 가서 놓고 오는 이 아사셀 염소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안에 이 아사셀 제사를 속죄서를 잘 이해하면 이 우리가 들은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너무 분명해집니다. 이미 지성소 안에서 정한 짐승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모든 죄가 덮여지고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데 왜 또다시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 시대에 우리 무리의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졌다, 담당시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다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죄를 넘겨받는 것은 여러분 이 두 번째 아사셀 염소가 다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 제사를 잘 이해를 하면 아,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아사셀 염소처럼 아사셀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다시 우리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론이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듯이 이미 우리 죄는 씻어졌는데 이미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소에서 이미 죄가 사해졌는데 이걸 백성들이 보는 앞에 백성들의 눈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담당시켰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데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 구원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아사셀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소 안에서 이 성막 안에서 이미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백성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도 모르고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다시 죽은 염소를 살려낼 수 없으니까 두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염소를 또 한 마리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안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간의 사람들이 안수복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간 게 아니다, 그런 반론을 이제 주장을 해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 아사셀 제사를 이해하면은 절대 그 소리 못해요. 정말 그건 멍청한 소리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의 장주현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의 랍비한테 안수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러 갔답니다. 이렇게 하면, 자, 구약의 레위기 성경에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그 예물을 잡아서 죄를 짓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게 바로 이제 안수가 아니냐,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냐.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사를 드림으로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냐, 이걸 이제 물으러 갔대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죠.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메시아가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완벽하게 죄가 씻어지는 게 맞습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성교사님 이야기하기를 스펄전의 어떤 책이나 디엘 무디의 책이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너무 어렵대요. 근데 이 안수 복음은 마치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이해시키기가 너무 쉬운 게 이 안수 복음이랍니다. 다만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할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안수 받을 때 이게 죄가 넘어가는 게 맞느냐?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안수라는 것이 이 머리부터 목덜미까지 포함해서 그게 손을 얻는 그걸 이제 안수인데, 세례식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손을 얹게 되어져 있고, 그럼 손을 얹게 되어지면은 이때 이제 이 절차가 죄가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이 안수 복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이 논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안수하면 죄가 넘어간다는 것은 이들은 100%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때 죄가 넘어갔니 안 넘어갔니 그때 넘어간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넘어갔니 어쩌니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의 랍비에게 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너무 당연한 듯이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죄가 넘어가고 당연히 세례를 받을 때 안수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 그때 죄가 넘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절차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인정하면은 이 안수 복음으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걸 막아놨기 때문에 아직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안수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복음인 거예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데 성소 안에서 이미 속죄제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걸 본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사셀 염수를 가지고 와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또 한 번 속죄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16장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분의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이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이 염소를 다 봅니다. 다 이제 쳐다봅니다. 자, 아론이 안수를 했고 그 안수를 받은 염소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멀리 사라지는 것을 다 봅니다. 아, 우리 죄를 저렇게 멀리 옮기셨구나. 왜 하나님이 이 아사셀 제사를 또 드리도록 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성소에서 염소의 피가 뿌려져서 죄를 씻으면 됐지. 왜 또다시 이 아사셀 염소를 필요로 했느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위나라에, 중국 위나라에 편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의가 있었습니다. 이 편작의 의술이 어느 정도의 의술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고 할 정도로 그런 명의였습니다. 실제로 뭐 죽은 사람을 살려냈겠습니까만은 정말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훌륭한 의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의술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위나라의 황제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자, 그가 어느 날 황제 앞에 불려가서 왕궁에서 황실에서 그가 치료를 하면서 역시나 그의 의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수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이 편작을 불렀습니다. 편작, 그대는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느냐고. 편작이 이야기하기를 소인의 의술은 보잘것없습니다. 저희 형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명의가 편작이 정말 어떤 병이든지 고치는 이런 명의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형님들에 비하면 소인의 의술은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형들이 대단하면 편작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대의 형은 근데 왜 소문이 나지 않냐고.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병세가 위중한 사람들, 병이 만연해 있을 때 그 병을 고치는 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둘째 형은 저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병색이 지금 아직 심하지 않는데 이런 병색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병으로 이게 심화될지 알기 때문에 병세가 미미할 때 그때 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그냥 조금 불편했는데 아이고 치료해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보다 더 뛰어납니다. 왜? 앞으로 어떤 병이 올 줄 알고 미리 고쳐줬으니까요. 와, 그러냐고. 그러면 첫 번째 형님은 얼마나 대단하냐고. 예, 저희 첫 번째 형님은 본인이 병을 깨닫기도 전에, 아프기도 전에 미리 그 병이 안 오도록 치료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도 고마워 안 합니다. 왜? 안 아픈데 고쳐줬으니까. 뭐 안 아픈데 뭐 본인이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리 와봐라 하더만 침을 놔주고 치료를 해주는데 뭐 나았다 그런 게 뭐 아프지도 않았는데 뭐가 나아. 사실은 이 병을 그냥 두면은 나중에는 죽을 병인데 본인이 깨닫기 전에 미리 고쳐주는 거예요. 황제가 들어보니까 누가 제일 뛰어나요? 누가 제일 뛰어나요? 제일 큰 형, 정말 대단한 그런 의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고마워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에 빠지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순종치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죄를 깨닫기도 전에 죄를 다 용서해줬다 하면 고마워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턱 넘쳤다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골물대로 골마서 자기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 문이 잠겨서 그 열쇠를 따주는 사람 불러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서울제일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열쇠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문이든지 가서 15초에서 30초에 딸 수 있대요. 1분이면 충분히 연대요. 근데 가서 10초만 해도 열어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열면은 깎아달라컨대요. 뭐 잠깐 뭐 따다닥 하고는 만원 받아가 깎아달라컨대요. 아, 이제 5천원만 받으세요.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있잖아. 금방 열 수 있는데도 막 실험을 해야 된대요. 더 심한 경우에는 아이고 이거 공구 가지러 가야 된다. 가게씩 갔다가 차 한잔 마시고 다시 가서 열어주고 이런데 그럼 깍짝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한 번은 요즘 장사 잘 됩니까? 하니까 아 우리 종업원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요즘 장사 잘 안 된다 하더라고. 아니 제가 알기로 종업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종업원요? 하니까 예 도둑놈들요 하더라고요. 열쇠집 종업원은 도둑놈이라 하더라고요. 옆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그 근방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안전 열쇠 하나씩 드단대요. 큰일 났다 크면서 그 종업원이 일을 안 해가지고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또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가서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거에 대해서 이미 여자의 후손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미 담당시켰고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일곱째 날에. 그 말 안에는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안에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가서 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은 10년 동안 뭐 엔진 파트나 이런 파트에 고장이 나면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고 그 서비스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딱 접하면서 어떤 사람 우려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무상으로서 이 회사 망하겠다.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을 돌려 생각하기를 이 회사가 망하려고 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얼마나 차를 잘 만들면 10년 동안 무상 수리를 해주냐. 이 차 괜찮은 차구나. 그래서 그 미국의 까다로운 자동차 시장에 팔로를 개척했던 게 10년 동안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는 AS 정책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면 10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냐. 여러분도 차를 타보면 알지만은 거의 수리할 일 별일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모든 파트가 아니고 뭐 엔진이나 뭐 이런 몇몇 파트를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뭐 고장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동차 회사도 10년 자기가 만든 차에 대해서 10년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지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자, 그걸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인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못 느끼기 때문에 다시 아사셀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이 아사셀 염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속죄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때는 속죄제사가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염소를 끌고 와서 아론이 다시 안수해서 이 염소를 끌고 무인정에 가서 멀리 갔다가 놓았을 때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성소 안에서 염소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 이미 속죄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백성들 눈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아사셀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들 눈앞에 실제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사셀 염소와 같은 거예요. 그럼 죄는요? 죄는 언제 씻어졌다고 보면 돼요?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이야기를 하죠.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해져 있고 이미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염소처럼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은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제사를 이루는 이 뜻은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제가 넘어갔니 안 넘어갔니 뭐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당시킬 때 이미 넘어갔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담당시킬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거란 말입니다. 자, 그걸 우리 눈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염소처럼 이 땅에 오셨고 그분에게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똑같이 아론이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논란을 펼친다는 것이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연약함이 나타나든지 어떤 허물이 나타나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한 그거 여러분 책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거 그 여러분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다 안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약함도 우리 부족함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걸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한번 연결을 시켜봅시다. 큰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29절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하고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 큰아들은 행위적인 측면에 매여서 행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있었냐 없었냐 여러 해 아버지를 잘 섬겼냐 못 섬겼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큰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이야기하기를 염소 새끼라도 내게 안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이야기하기를 다 줬다고 이야기해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은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율법 돌판을 그 마음에서 꺼내와서 그 율법 돌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기 때문에 염소 새끼라도 줘야 된다는 이건 행입니까? 은혜입니까? 행이란 말입니다. 그 스스로 그 혼자서 율법 돌판을 꺼내온 거예요. 자, 이 아버지 집은 죄가 끝난 곳이고 그 다음 행위가 끝난 곳입니다. 이 아버지 집은 죄만 끝난 곳이 아니라 이제 죄는 사함 받았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이 뭘 잘해서 아버지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가 작용하는 곳이 아니라 죄도 끝이 났고 행위도 끝이 난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신앙이라는 것은 죄도 끝이 나야 되고 행위도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매여 있고 행위에 매여 있냐는 거예요. 죄는 없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행위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얽매여 있지 말고 자, 그래서 형편없는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여러분이 고치려고 합니까? 아니면 서비스 센터에 이걸 들고 가든지 서비스 기사를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여러분이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 그건 예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만 담당해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담당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명을 어김이 없이.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잘해서 염소 새끼를 얻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해서 못 얻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그걸 취하면 전부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내 것인데요, 뭐. 근데 큰아들이 지금 왜 못 얻냐면은 자기가 잘해서 얻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온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연약함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겠나, 나를 돕겠나, 내게 은혜 베푸시겠나, 이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마음 하나 딱 바꿔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했는데 큰아들이 이 살찐 송아지를 누리고 큰아들도 누리려면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 가지면 되는 거예요. 큰아들의 마음에 오늘 이 믿음 하나 가지면 아버지가 그에게 그를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만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도 벗어나게 했습니다. 율법 돌파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생각 속에서만 그걸 율법 돌판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서는 겁니다. 이미 율법 돌판은 이미 다 덮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도 없고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하는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모든 부족함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덮여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이 있든 어떤 부족함이 있든 여러분 마음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게으른데 내가 이렇게 음란한데 내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겠나? 내게 이런 부분에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내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겠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믿음 없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아버지가 이야기해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갖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해놨는데 큰아들의 마음에서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더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안에 큰아들이 들어있고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작은아들이 들어있고 둘 다 아버지 마음 안에서는요 그 어떤 행위와 그 어떤 연약함과 그 어떤 부족함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모든 것은 큰아들의 것이 되어 있고 작은아들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들이 이 아버지의 상에서 살찐 송아지를 먹고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것은 거기에 작은아들의 행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아버지의 이 모든 풍성함이 작은아들이 이걸 누리는 데는 아버지가 그의 죄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풍성한 모든 것이 작은아들에게 주어진 것은 작은아들의 행위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또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우리가 대선도 집회를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정집회를 할 건데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믿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은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할 겁니다. 왜? 작은 아들의 행위와 조금도 상관없이 조금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풍성함이 이 작은 아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 풍성함을 부어주고 복음적인 부분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복을 받는데 아버지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의 그 풍성함이 살찐 송아지와 제일 좋은 옷과 신발과 가락지와 이 모든 좋은 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데는 조금도 그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도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삶에 기적같은 일들을 일으켰어라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믿음 하나가 여러분 삶을 복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